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여는 이 새벽을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함께 생방송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국내 어디에든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또 실시간 온라인으로 국내외 각처에서 우리 새벽기도에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운운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전에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 서슬프런 산헤린의 지도자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전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메시지의 하이라이트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귀한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거부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볼 뿐입니다. 한 도덕적인 스승으로 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그가 유일한 구원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지도자들을 바로 앞에 앉혀두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전도는 그냥 배워서 하는 테크닉이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하는 거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했어요. 담대하게 말했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이 말했다는 뜻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서슬퍼런 이 산헤드린 법정, 그 당시 산헤드린은 유대인들의 종교 재판정일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교육 모든 부분의 최종 결정기관이었어요. 거기서 한번 찍히면 끝나는 거예요, 운명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와서 덜덜 떠는 그 산헤드린 법정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담대한 거예요. 누가 뭐 뒷배경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아닌데 담대함이 가지고 말하는 것을 보고 이 산헤드린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힘을 가지고 상대를 압박하는 사람들은 힘으로 압박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마련이죠. 또 다른 번역에서는 담대하게 말했다를 기탄 없이 말했다라고도 번역했는데 이 말도 맞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기탄 없이 숨김 없이 진실 그대로를 말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해도 거짓말하는 사람은 티가 납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는 사람 또한 티가 납니다. 그리고 진실이라도 그토록 거침없이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것도 어렵고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데 사도들은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아주 심플하고 명쾌하게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셋째, 그들의 말은 성령이 주시는 말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사로잡아 성령께서 우리의 언어를 사로잡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떤 경험과 철학과 논리가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들이 내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그 순간에 산헤드린 법정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에게 언어를 담아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일찍이 그것을 예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핍박하고 그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말하게 될 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가면 성령께서 입술의 언어를 담아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언어는 보통 사람들의 말과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 권위와 능력과 깊이가 차이가 나요. 스포츠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벌써 특급 선수가 그라운드에 딱 들어서면 다른 선수들과 확 수준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 말씀하셨을 때 확연한 차이가 산헤드린 지도자들에게 느껴진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경험을 훨씬 뛰어넘는 하늘의 언어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만한 산헤드린 지도자들이 그냥 기가 확 꺾여버렸어.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 말이 조금 번역이, 이 한국말이 번역이 조금 미흡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y took note that these men had been with Jesus. 무슨 말이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의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흡사하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 두 달 전에 자신들이 재판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다시 살아나서 그 자리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향수 가게에 있던 사람들한테는 숨기려고 해도 향수 냄새가 나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면 숨기려고 해도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걸 숨길 수 있습니까? 오순절 성령 세례를 통해 예수의 영으로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그걸 숨길 수 있었겠어요? 성령의 향기가 느껴졌던 거예요. 옛날에 여인의 향기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예수님의 향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뭐 평소에 기도를 몇 시간 한다 뭐 이런 말 광고할 필요 없어요. 기도 많이 한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향기가 납니다. 어디를 가도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할 때 또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볼 때 표정만 봐도 예수님과 함께했던 예수의 향기를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참 그 의미 있는 말씀이 많아요.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쉽게 말해서 무식한 촌사람으로 알았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평소 얼마나 선입관이 가지고 사람들을 막 깔보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학문 없는 무식한 어부, 범인, 즉 보통 사람으로 본 거예요. 평소에 못 배운 사람들,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을 막 무시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이런 세상적인 렌즈로 판단한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많이 배운 엘리트임을 자랑했습니다. 많은 성령이 없는 그들의 지식은 죽은 지식이에요.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남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뛰어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선택하신 사람들을 뛰어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나 학벌, 인간적인 배경을 가지고 함부로 사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상히 여겼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astonished, 충격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기적도 놀라운 일이었는데 이어서 너무나 담대하게, 보통 사람 같으면 끌려 들어오기만 해도 그냥 벌벌 떠는 이 법정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은 쇼크를 받았습니다. 이때까지 그 누구도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당당해 본 적이 없어요. 평생 성전에서 교육받고 훈련받은 자신들도 못하는 일을 이 시골 월부 출신의 베드로와 요한이 순식간에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서 쇼크를 먹었습니다. 14절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어떻게 된 연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고침받은 앉은뱅이가 베드로 요한과 함께 그 산헤드린 법정에 와 있었어. 이게 어저께 일어난 일이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은 밤새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재판받는데 왜 이 사람이 왔겠어요? 제가 볼 때 본인이 자원해서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헤드린이 자신들한테 불리한 증언을 할 사람들을 찾아서 거기에 데려왔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어쩌면 오히려 산헤드린 사람들의 방해를 뚫고 베드로 요한의 무죄를 증명하려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려고 이 사람이 목숨을 걸고 그냥 자기가 자원해서 들어왔을 거예요.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은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옆에 있었기 때문에 산헤드린의 재판이 처음부터 명분이 없어요. 할 말을 잃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분명히 메시아가 다시 오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도 그게 다 구약 성경 예언서에 써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앉은뱅이가 일어나갖고 증인으로 딱 와 있으니까 이렇게 뭐 베드로 요한을 신성 모독자로 몰아붙일 명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병 낫고 인생이 변한 사람이야말로 그 어떤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밥받아칠 수 있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은 교과서의 지식이 아닙니다. 삶으로 확실히 나타나는 간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파워풀하죠. 그런데 이 산헤드린 지도자들의 마음이 참으로 완악해서 부인할 수 없는 이 증인이 그 앞에 있는데도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저 사도들을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만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할 말 없는 사람들이 하듯이 15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들 나가 있어. 사도들과 그 병자를 공회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대책을 회의를 시작합니다. 16절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 문제는 산헤드린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면야 베드로와 요한을 중벌로 다스리고 싶었지만 이 사건이 워낙 매스컴을 타버렸어요. 예수님 재판처럼 밤에 몰래 그냥 툭탁 불법 재판으로 해칠 수 없도록 이미 모든 매스컴을 타버렸는데 온 백성들 보기에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들을 그냥 방면하자니 자기들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앉은뱅이가 일어난 기적을 16절 끝부분에 나오지만 그들 자신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40년 가까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모든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한테 유명인사 이 앉은뱅이가. 그런데 그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마음이 정말 완악했어요. 왜 부인할 수 없는 진리를 그들이 부인하고 나섰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진리라고 인정하게 되면 자기 자신들에게 돌아올 현실적인 불이익이 컸으니까 그랬죠. 자기들이 잃을 것만 생각하니까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16절에 그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뭐예요? 이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가장 신경 썼는 건 군중이에요. 무엇이 옳고 그런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팝뚤리즘 정치의 전형적인 폐해 아닙니까? 진리가 아니라 군중의 인기가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군중의 인기에 영합했으니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17절, 18절 읽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 기적과 예수의 메시지가 군중에게 퍼져나가면 나갈수록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리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게 퍼져나가는 것만은 막아야겠다. 악하고 우둔한 생각을 하니까 이것을 행동에 옮기는 방법도 악하고 우둔한 거예요. 뭐냐 하면 17절에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사도들을 위협하고 내려보내자.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럴 사람인가요? 19절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왜냐하면 그 전에 그들이 경고한 게 18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들은 그냥 설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윤리 강해 같은 설교는 두려워하지 않는데 예수의 이름이 핵심이 된 설교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너희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해보라. 너희들이 영적 지도자인데 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라. 사람들의 눈을 가지고 의식해서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옳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서 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겠느냐?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너무나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평생 우리는 다른 사람들 말에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어릴 때는 부모님 말, 형제들 말, 학교 선생님 말, 주변 친구들 말, 끊임없이 그런 주변의 말들에 끊임없이 좌지우지되어 왔습니다. 주변의 좋은 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꼭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을 해야죠. 우리가 철저한 인간적인 공부와 준비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다 해놓아야 하지만 마지막 결정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위의 사람들은요 이래라 저래라 훈수는 많이 두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말씀에 책임을 지시고 끝까지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할 때는 항상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이 원칙으로 사셔야 돼요. 여기서 사람 중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좋고 편한 걸 자꾸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본능대로 하지 말고 기도해보고 마지막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0절 읽습니다. 사도들이 아주 멋있게 말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영어성에 보니까 We cannot help speaking about what we have seen and heard. 우리가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다. 성령께서 그냥 말하게 하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1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졌는데 예수님을 소문으로 아는 게 아니고 자기가 체험을 했는데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전도는 테크닉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이라고 했죠. 이 담대함의 밑거름은 무엇입니까? 체험이에요. 남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체험한 거예요. 이론적으로 귓등으로 들은 예수님을 전도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만나 체험한 예수는 남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전한 뒤에 체험한 뒤에 여러분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성령의 불로 전도함은요. 지금 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안 좋게 생각하고 그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세상이 언제 교회를 좋게 생각한 적 있었습니까? 세상의 영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인데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하는 성령의 담대함으로 선포함은요. 세상 사람들이 마귀의 영에서부터 깨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1절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지도자들은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 때문에 베드로 요한을 처벌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관리들 권력자들 예나 지금이나 비겁해요. 댓글 얼마나 달리나, 여론조사 얼마나 나오나, 민심의 시청률 얼마나 되나, 투표는 얼마나 할 것이냐,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아무것도 못해요. 선거철만 가까워오면 그냥 비굴해져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백성들의 민심이 더 무서웠어요. 예수님을 정광석화 같은 불법 재판으로 죽였던 그들이 사도들 똑같은 방법으로 죽이는 건 아마 일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게 못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스컴에 너무 알려져 버렸거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모두가 다 목격했는데 이렇게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재판을 자기들 뜻대로 불법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그 정도 형세 판단 정도는 할 줄 아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산헤드린 지도자들은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베드로 요한을 공격할 어떤 빌미도 잡지 못했어요. 저는 이것이 참 얼마나 통쾌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에게 마귀가 핍박의 칼을 들고 위협하며 몰려왔다가 공격할 틈을 찾지 못하고 도망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마귀가 다가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위협하는 것뿐이에요. 21절에 나오는 위협하다는 표현이 본문에 벌써 두 번째로 나오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위협합니다만은 위협만 하지 우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할 말 없는 사람의 폭력적인 말들에 결코 주눅들지 마십시오. 산헤드린은 위협한 뒤에 사도들을 놓아줬어요. 뭐 영원히 놓아주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다시 핍박은 하지만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고 놓아줍니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성령의 임재가 너무나 강렬한 사람은 마귀가 놓아줄 수밖에 없어요. 그 뜨거움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집요하게 공격하던 마귀의 세력이 여러분 안에 가득한 성령의 뜨거움을 감당하지 못하고 여러분에게서 떠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2절에서 이 말을 왜 마무리할까요?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연세나 되었더라. 갑자기 누가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사도행전 3장 2절을 보면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었다고 했는데 40여 년 동안이나 이 사람이 안진뱅이로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이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어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 안진뱅이는 일어날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세상의 능력은 애시당초 비교도 안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위대하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의 결론은 이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일로 베드로만 스타되고 끝났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행진의 기적들은 보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이 전도가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로 결론이 나요. 교회가 그 결과로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는 단순히 숫자만 커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증인들이 가득 차서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야 돼요. 그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안진뱅이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배를 보고 변한 안진뱅이들을 보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핍박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추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변하는 기적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연약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능력으로 서슬퍼런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담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